여러분은 예수 믿고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장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저의 경우를 보면 나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가장 기쁜 것 같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구나라는 새로운 세상을 이해하는 생각과 관점들이 달라질 때 그게 참 기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이 바뀌면 우리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생각이 바뀌었다 해서 인격이나 삶이 그대로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생각이 변화가 이러면 그 방향으로 지속 나가고 싶은 열정이 들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검사 안 해봤으면 모르지만 많은 분들 T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설교를 해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의 변화가 주는 어떤 인사이트가 없으면 되게 전할 때도 어렵고 나눌 때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늘 하던 생각들을 그냥 컨펌하고 그것을 또 감동을 주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아 그렇구나,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구나, 이런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는 좀 설득이 되어지는 것이 되어졌을 때 내가 가졌던 기존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을 때 훨씬 삶이 풍요롭고 변화되는 것 같아요. 제가 주님과 이렇게 쭉 동행하면서 이전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된 것 중에 예를 든다면 착한 것하고 사랑은 다르구나, 그런 것이 크게 다가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잘해주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착한 것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은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게 살지 않는 죄인으로 살고 원수처럼 하나님 앞에 상처를 줄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대신에 죽게 함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당신의 나라 전체를 다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과 딸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잖아요.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나에게 지금 상처 주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품어내는, 좀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기까지 가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사랑이란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캐릭터예요. 마치 간 이식하듯이 하나님의 간을, 하나님의 캐릭터를 이식되어져야만 가능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다가 어느 순간에 괜찮은 줄 알았는데, 착하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사랑이 없나? 내가 이렇게 마음이 좁나? 나는 이렇게 믿음이 약한가? 이런 부족한 사랑을 때문에 스스로 좀 자책할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뒤늦게 발견했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계속 찾으면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인격을 우리 안에 이식시켜요. 물론 그 과정은 고난과 연단의 과정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가슴 아리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여러분 잘 인식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가는 일들을 하십니다. 사랑은 그래서 강한 겁니다. 너무 마음이 착한데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그걸 극복이 안 되면 우리 정신적으로 이 문제를 겪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사실은 마음이 되게 착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극복할 만큼 이 마음이 단단한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어서 어떻게 어려워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회복시키시고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사랑하는 인격으로 우리를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과 관련해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최근에 제가 좀 나누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특별히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뭐 특별히 그래 남들처럼 저렇게 막 인간관계 갈등을 겪는 것도 아니고요.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예의를 갖추고 대해요.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에 관심 없어요. 나, 내 가족에 내가 원하는 게 관심 있지. 뭐 주변에 그렇게 사실은 그런 관심이 없어요 할 때에는 미워하는 사람보다도 당신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아예 그냥 관심이 없는 사랑이 없는 것이라는 이것도 우리에게 참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받아야 될 마음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라이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가장 큰 방해물은 사탄이 아니라 재물이라는 거예요. 돈에 대한, 소유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이 나오게 된 앞구절에 긴 어떤 그 청지기 비유 있었어요. 주인의 것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청지기를 해고해놨는데 그 해고했을 때 그 청지기가 주인의 뭐 빚진 것을 탕감해주면서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그 비유 있잖아요. 그 비유인데 이 비유의 결론을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이렇게 사실은 했었어요. 16장 13절인데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렇죠? 종 하나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죠.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재물에 대한 이 생각은 원래 우리가 가진 생각과 많이 달라요. 사실은 이 앞에 본문에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좀 길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아마 그걸 기억 못하실 거예요. 저도 설교했지만 다시 보니까 그게 다시 정리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생각한 재물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했지만 좀 리마인드하는 차원이고 오늘 본문과 연결되기 때문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재물에 대한 생각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재물은 지극히 작은 거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재물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 큰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을 선택하든지 뭘 결정할 때 돈과 관련한 결정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큰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거란 말이에요. 지극히 이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것을 준다 하면서 했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의미로 재물을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재물에 대해서 주님은 불의한 재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불의하다는 거죠. 재물이 가진 성격을 이야기해요. 그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돈이 불의한, 잘못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불의한 재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돌아보면 뭐 범죄나 죄나 인간간의 갈등이나 혹은 교회와 멀어지고 믿음과 멀어지는 것도 보면 돈과 관련된 일들 상당히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주님은 돈을 그냥 좋은 거다. 마냥 있으면 좋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 우리 많이 있지만 주님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불의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와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세 번째 주님은 재물은 남의 것이라 했어요. 남의 것에 잘하지 못하면서 진짜 네 것을 어떻게 내가 줄 수 있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남의 것이다 재물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재물을 내 것이라 생각하잖아요. 내 어카운트에 저축되고 쌓이는 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지 우리 가족 거라 생각하지 이게 남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남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긴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맡겨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라고 저 이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될 것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이것은 이 돈이 필요한 누군가 이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건 남의 것이다 이런 말씀을 네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 주님이 재물에 대한 생각이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상대적으로 많이 누릴 수는 있지만 적어도 예수의 제자들은 재물을 생각할 때마다 이거는 써야 될 거다. 흘러보낼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주님이 맡겼으므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상대적으로 너에게 많이 주었는데 네가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하지 계산하시는 날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재물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가장 큰 말씀 있잖아.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 땅에 쌓지 말고. 돈다발을 하늘에 어떻게 올립니까? 공중에 올려버리면 하늘에 쌓입니까? 쌓인다는 전제는 하늘에, 이 땅에 썬다는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써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늘을, 하나님 나라를 그 일을 위해서 써는 건다는 점에서 돈에 대해서 우리는 모으는 게 중요하지만 주님은 써는 것이 더 중요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흘러보내는 것을 재물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건 네 것이 아니야, 남의 것이야, 이것이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물은 너무 사소한 작은 것이고 불의한 잘못된 성격도 있고 그리고 네 것도 아니라는 것이 재물이란, 재물에 대한 주님의 생각이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본다면 생각 이상으로 재물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 주님이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지극히 작은 것이 아니라 지극히 큰 것이 있다고 했고, 불의한 것이 아니라 진짜 참된 것, 정말 불순없는 참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남의 것이라고 하는 재물 아닌 진짜 네 것, 진짜 너에게 주고 싶은 너의 것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고,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 관련된 일이에요. 예수님 오심으로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컨택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열어놓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그 광대함을 누리게 하는 그것이 더 큰 거야. 그게 진짜야. 그게 진짜 너에게 주고 싶은 너의 것이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요, 살아가는 기쁨이요,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재물에 대한 생각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건데 그 옆에서 들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비웃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비웃는다는 헬라가 엑세미크테리존이라고 그러는데요. 단순한 웃음 정도가 아니라 조롱하고 코웃음 치고 업신여기고 멸시한다는 아주 강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예수의 말씀을 이해 못한 게 아니라 그래서 웃었던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조소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 본심이 지적당했기 때문에 그 본심이 탁 건드려지니까 그냥 지나치지 않고 비웃는 것으로 완전히 자기와 다른 것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비웃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었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알듯이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많은 재물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의 증거라고 믿었고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쳐 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우리도 이런 바리새파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니며 돈을 벌면 마치 믿음이 괜찮은 것처럼 스스로 여기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봐주니까 자기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에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 오늘 보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여러분 들을 만한 그 부자와 그 다음에 그 부잣집 앞에서 병들어서 직장도 구할 수 없어서 구걸하는 거지 나사로 비유가 이 본문 이어서 나오거든요. 그 부자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매일 잔치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는 해당에 일정하게 늘 다니면서 선지자와 율법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식으로 하면 교회도 다니고 돈도 많고 젠틀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믿음이 괜찮고 영적인 사람같이 보이고 부러워할 만한 사람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비유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죽어 엄부 지옥에 떨어졌으며 물 한 방울도 먹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영원한 고난 중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반면에 그 집 앞에서 늘 잔치하고 남은 음식, 그 남은 찌끄러기로 자기 허기를 채웠던 그 불쌍한 노숙자 같은 그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영원히 위로를 받는다고 말했어요. 이 땅의 부와 그 소유와 이후의 영적인 것과 전혀 관련없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직접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재물에 대한 말씀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느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비웃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에 찔리면 뭔가 그것을 누가 지적해버리면 발끈해요. 저도 부끄럽지만 제 아내 뭔가 행동해놓고 내가 이랬으면 안 됐었는데 한데 꼭 아내가 옆에서 그것을 지적하고 이야기하면 그 남자라고 말이야 경상도 사나이라고 자존심 때문에 막 울컥하면서 그렇지 않아 하면서 이렇게 할 때도 사실은 솔직히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런 자기 그 본심 진짜 그것을 감추고 있었는데 그걸 지적하니까 막 그렇게 화를 내는 식으로 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대단하시죠. 찌르고 가슴 아프게 하는 본심을 건드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그래서 그 반응을 보였을 때 지나치지 않아요. 더 깊이 그 본심에 정조준해서 회개할 때까지 그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더 그 본심을 깊이 깊숙이 들어가 파고 들어가는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15절에 나오듯이 너희는 사실 사람 앞에서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자들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을 다 알지. 사람을 속여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라고 너무나 직설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마음이 되게 간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속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최근 몇 달 전에 제가 깜빡 속고 있는 정말 속고 있었던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성인이 될 때까지 할머니와 같이 자랐기 때문에 제 삶 자체가 제 중심이에요. 모든 걸 제 혼자서 그냥 하고 누구하고 관계 맺는 것도 없고 뭐 행제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혼자서 살아가는 근데 그 자체가 익숙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결혼을 했고 남편이 되었고 다섯 명의 자녀를 둔 진짜 아버지가 되었는데 불구하고 그냥 제 것에 대해서 제가 하는 일에 익숙해 있는 것이에요. 목사로서 제가 하는 일은 목회였고 그리고 중요한 선교예요. 그런데 이 목회와 선교가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것을 표출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을 수 있구나. 그거를 하나님이 지적해 주신 거예요. 이 자체는 기뻐할 일이고 열심히 해야 될 일이지만 이것을 너는 네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마치 정당화하는 합리화하는 도구로 네가 쓰고 있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었으면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의를 다해서 해야 될 일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뒤늦게 아이를 낳아가지고 50 중반을 넘었는데 그 이제 8살 되는 아이와 놀아주려니 제 몸이 딸리는 거죠. 아빠 놀자고 수없이 하지만 그래 옆에서 누워있을 게 한 놀아보라고 이렇게 하고 누워있을 때도 있고 실험도 하고 들고 막 엎어치기도 하고 이렇게 비행기도 태워줘야 되는데 그게 그를 그냥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빠 바빠 지금 설교 준비해야 돼. 물론 설교 준비해야 되지만 그래도 30분에 놀아줄 수 있는 것을 앉아서 누워서 액션 무비 15분짜리 요약하는 것을 그거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아이하고 놀아고 싶을 만큼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선교와 목회가 이기심을 발로하는 이기적인 나의 삶을 위해서 정당화하는 이로 쓰일 수 있구나. 하나님이 그거를 말씀을 계속 대할 때 저에게 지적해 주신 부분이었어. 제가 그것을 깨닫고 야, 이 죄라는 것이 우리 내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간사하고 교묘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제가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먹었던 뭐 지금도 좀 몸이 딸려서 잘 안 될 때 있지만 적어도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만물 중 가장 썩은 것, 가장 강교와 거짓된 것, 그게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냥 그 드러냈고 죄지음은 물론 잘못해 생각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보여진 어떤 일을 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도 제가 들어갈 수 있고 아주 잘못된 이기적인 그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정말 필요하구나. 성찰한다고 돌을 닦는다고 깨닫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알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착각하며 살 것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다윗도 자기가 한번 큰 죄를 짓고 나서 자기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는 하나님이 만들듯이 뭔가 해주셔야 될 내 안에 내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 나의 본심이 드러나요. 오늘 예수님인 말씀이신 예수님이 제대로 딱 그 정확하게 그들의 그 진짜 숨겨진 그 본심, 혐오스럽지만 그럴싸하게 오히려 칭찬받는 잘못된 그 거짓된 그들의 본심을 예수님이 지적해버리시잖아요. 그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터치되어지면 여러분도 몰랐던 아주 숨겨진 그런 잘못된 그 마음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생명 없는 문자로 되어 있는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과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유대교가 신봉했던 율법도 마찬가지지만 그것과 다르게 복음은 우리의 깊은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은혜는 우리의 깊은 마음의 동기와 의도까지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전심으로 복음을 따르고 거기에 자기 삶을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16절,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즉 세례 요한까지 있었던 일이고 그 뒤로부터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복음으로 전파되기 시작했다. 이 복음은 너무 강력해서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고 했어. 전심으로 거기에 뛰어들 만큼 복음의 강력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렇다 해서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어서 율법에서 한 획이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게 더 쉽다 할 만큼 오히려 율법을 더 완전하게 지켜내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록된 문자, 사람의 의지로 지켜보려했던 구약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을 맛보면 그렇게 헌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의 반면 그렇게 말씀 그렇게 바르게 살겠다는 그 이 비우셨던 바리새파들의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야말로 반율법적으로 산다 하시면서 한 가지 예를 마지막 18절에 들었습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이혼, 재혼 관련된 이런 말들을 왜 할까 싶은데 이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흔히 자기들이 하는 일이었고 또 괜찮다고 가르쳤던 일이기 때문에 그들께 너희들이 말씀하지만 대놓고 한번 너희들도 너희들 속에 말들이 토론이 될 뜨거운 감자 같은 게 있는데 사실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며 남편에게서 버림받는 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반율법적으로 그렇게 사느냐라고 아주 부끄러운 치부를 주님이 지적해서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드러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으면 그분과 정말 가까워진 가까워질수록 나도 미처 몰랐던 부끄러운 나의 깊은 마음속에 있던 본심을 그 간사한 것들을 드러내고 보여주실 때가 있으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걸 직면할 때마다 그게 부끄럽고 힘들 수 있는데 특히 사람에게 그것이 지적당했을 때는 되게 그거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이에요.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에 주님의 사람들은 그거를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바리새인 것처럼 반항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겸손하게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마치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을 느낄 때에 우리는 그걸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맞아 내가 그래 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복음의 능력을 비로소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듣다 보면 우리도 이런 열망이 있어요. 나도 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먼저 알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 그런 사모함들이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을가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좀 부족했을가 아니라 여러분이 순종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뭔가 귀에 쟁쟁거리거나 그런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환상을 보거나 뭔가 탁 초자연 신비로운 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너무나 젠틀하시고 제너러스하셔요. 쉽게 말하면 신기를 드러내어서 부정할 수 없게끔 해서 복종하고 순종하게 따르게 하지 않으셔요. 프리위를 되게 존중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해서 정말 네가 원해서 따라오기를 주님이 바라셔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드러내놓고 확연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선호하지 않으셔요. 성경이야 수없는 시간 동안에 나온 것을 좀 모아놓은 것이니까 늘 그렇게 말씀한 것이 보여주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내 안에 떠오른 감동? 뭔가 탁 떠오른 생각? 이런 방식을 훨씬 더 주님이 선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한 음성 같은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그게 계속 들리고 그것이 계속 직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생각이 너무 가득하고 자기 어떤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수없이 말해도 무시하는 거죠. 주변에 하는 사람들의 말도 그냥 무시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잘 듣지 않는 경향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간사한 생각들을 드러내고 고치려는 데 목적이 많아요. 우리가 문제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고쳐야 될 것을 수없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욕심과 반대되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이에요. 순종하러 하는 자들은 그게 다 들리고 느껴지고 따라가게 돼 있는데 그러나 내 욕심과 반대되는 것 같고 내가 원래 생각했고 반대되는 것이면 그냥 내 생각이 있거니 하고 그냥 다 무시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자기 급한 거 있을 때마다 하나님 뜻을 구하고 진로를 좀 구하고 싶고 구하고 이런 아이러니한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순종의 문제지 태도의 문제지 어떤 스킬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가 부족한 측면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종하고 시작하면 수없이 여러분이 영원히 인지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내 안에 이미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있는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어도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런 대로 이렇게 유지되는 거예요. 정의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반 원청으로 양심을 우리 인간에게 다 주셔서 그게 탁 작동하면서 이게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양심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 양심이 더 깨끗해진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더구나 깨끗하고 거룩하고 옳은 대로 행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령께서 나의 선한 양심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이 태도가 이 말이 옳은지 그런지를 그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내 욕심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를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마음이 불편하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갈피를 못 잡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섞여서 지금 어떻게 안 되는 그러면 뚜렷한 뭔가 떨어지는 음성을 자꾸 기다리고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편하고 마음이 편치 못할 때 기도하면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곰곰이 있으면 하나님 뭘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바울이 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죄인된 우리의 원래 본래대로 그냥 살아가는 걸 말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성령도 생각을 주는 것이에요. 나도 생각하고 있고 내가 원래 원하는 걸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도 내 안에 이렇게 생각을 계속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생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떠오르는 많은 생각들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차이를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사망,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삶이 너무 죽을 것 같은 힘든 삶으로 그 생각과 그 논리들이 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준 생각은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게 힘들고 어렵지만 딱 따라가 보면 뭔가 생기가 돌고 삶이 뭔가 활력이 돌고 계속 있다 보면 자기 삶에 평안이 깃드는 것이에요. 항상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갑자기 어느 날 어떤 행동을 행동했는데 마음의 평안이 확 사라졌다. 그러면 그게 멈추고 그게 아무리 논리로 맞고 옳은 것 같아도 이 하나님 보시기 옳지 않구나라고 생각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고, 저도 설교를 하고 나서 마음이 되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저에게 너 설교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시는 게 더 많아요. 마음이 불편하면 평안이 딱 사라지면 성령이 그걸 안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평안이 없으면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계속 마음에 이렇게 불편하게 되는 찔리는 것들이 접하게 될 거예요. 저는 요즘에 많이 부드럽게 설교한다 치지만 많은 분들이 제 설교 들으면 막 같이 그렇게 살지 못해서 힘들고 자책한다 해서 힘들어하다 하는 것들을 가끔 제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렇게 건너 듣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찔리는 것은 제가 의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말씀을 전하고자 찔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변화될 지점을 지금 본심을 터치하신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니까 미워하거나 저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오늘 바리새인들 좀 불쾌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직하게 여기 말씀이 맞는 말이면 제가 뭐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은혜 가운데 하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변화될 수많은 요소가 있는 우리들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할 때 계속 그게 찔리고 뭔가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았을 때 별로 듣고 싶지 않고 그런 있을 때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서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그 말씀 맞추려고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셔요. 그리하면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평안이 깃드는 분이 되실 거예요. 제가 김한효 목사님, 우리 베들레헴 얼반의 목사님 설교를 참 잘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한 번은 제 설교를 듣고 제가 그 교회가 설교를 했지만 저 설교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목사의 설교는 가슴을 후벼 파는 뭐가 있대요. 제가 그렇게 파는 건 아닌데 휴 판다는 생각을 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되게 불편한 일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설교를 들을 때 그거를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 하지만 그냥 설교 준비하다 감동이 되면 제가 하는 건데 그럼 그거를 불편해하지 마시고 예수님도 보세요. 얼마나 시험될 말을 하잖아요. 돌아서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더 깊이 파고들어서 완전히 더 시험들게 하는 말씀들을 하면서 계속 대응하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더 계속 가라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걸 생각하고 따라가시면 여러분 정말 경험하실 거예요. 저에게도 부족함을 깨닫고 고백하듯이 제가 그렇게 순종했던 제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고 가족에 생명력이 들어오는 것들이 변화를 경험하듯이 우리는 언제나 회개하면서 돌이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하나님 일하신 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감정이 없다 말하지만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수없이 쏟아내는 주의 말씀 따라 힘들지만 따라가 보시면 여러분 감정이 생겨요. 여러분 삶에 생동감이 들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실 것이에요. 정말 그렇게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꿈 있는 교회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본심을 덜통나게 하고 계속 찔러내고 돌이키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